20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객과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파서 마신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재앙을 이제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을 행사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재앙을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이 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이 곧 전체의 재앙을 전부를 담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재앙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모세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 기적 속에 출애굽기 4장 그 9절에 보면 너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쳐다 그 강물을 취에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을 그때 다 이야기 안 했어도 그 물이 피가 된다는 이 재앙이 전체 재앙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피가 등장하는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도 피, 마지막 그 재앙의 목적하는 바도 피. 그러니까 그 열 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모든 그 배경과 환경이라는 것도 피와 연결된, 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그냥 피가 나오면 되는데 왜 물이 피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재앙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고 무서워하고 벌벌 뜨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의 뭔가 기대고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의 기본이 뭐냐 하면 물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있는 모든 그런 생물적인 활동이 물을 연계해서 물을 중매를 해서 이루어져요. 세포 내에서 전부 다 수분이 다 화학적인 반응의 기본 매개체로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도 그 물질 아닙니까? 인간도 창세기에 보면 티끌에서 택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조사를 해보면 그건 인간의 103가지의 원소 위에는 다른 원소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조립 다 해보면 뼈는 칼슘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이쪽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그 자연계의 원소나 인간의 원소나 동일한 원소 심지어 저 수천 광년 떨어졌다는 저 별에서 날아오는 그런 유성을 떨어진 유성을 쫓아가가지고 현명을 수사해보니까 거기도 우리 지구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별 봐도 별 것도 없지요. 없고, 지구나 별이나 같은 요소되어 있는 거죠. 자연은 뭔가 확정된 구성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질은 물이라는 게 매체가 없으면 전혀 거기서 생명이라는 게 생겨나지도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피는다 이 말은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생명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보존할까 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대는 것이 뭐냐 이 물이란 말이죠. 물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여금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죽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생명을 주는 신이 오히려 그 생명을 회수하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주시는 것만 챙기, 주시는 하나님만 챙기지만 챙길 것이 아니라 주시기 때문에 회수도로 회수할 권리도 신에게,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저 인간이 물이를 기대는데 물을 피로 만들면 말이냐마 도저히 그 산에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재앙이 재앙답지요. 자기가 뭐 가서 뭐 쓰레기에다가 불 질러 보세요. 니 까보면 너가 쓰레기가 불 지른다. 지리쇼, 지리쇼. 쓰레기인데 뭐 쓰레기. 그거는 뭐 기타 차는 걸 불 질러봐야 소용없는데. 정작 인간이 생명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가장 귀한 것에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뜨지는 겁니다. 그 재앙이 바로 피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무리와 색등이 된다든지, 무리와 뭐 안 그러면 뭐 그 수원이 된다든지, 물이 납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해필이면 물이 피가 된다는, 왜 피라는 것이 여기서 왜 등장하느냐, 그것은 레위기 17장 그 11절에 보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피는 곧 무엇이다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가 알아서 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내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현대인들의 감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현대인들의 감각에 안 맞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생명이 피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인정치 않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지었는데 그게 피가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내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값을 돌려 한다든지 반대 그 불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바로 죄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 보지 않고 아무리 상대방에게 물건을 훔쳤다, TV를 훔쳤다, 그래서 새로운 TV를 갖다 줬다 할지라도 TV를 훔친 탐욕, 도둑질이라는 그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발생되었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런 그거는 그 사람에게 TV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법에서는, 일반 그 헌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너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사회봉사에서 악은 선으로 떼우면 된다, 땜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앉아 대충 그런 식으로 나가죠. 사회봉사에 뭐 120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런 선행으로 커버한다고 커버될 문제가 아니고, 죄는 바로 피로서 씻어진다는 거예요. 피로서. 죄가 피로서 씻어진다는 말은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다른 말은 뭐냐, 죄졌느냐? 그러면 생명 없이는 안 돼. 생명이 도입되어야 죄가 없어져. 그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생명이 도입되어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뭐냐? 죄는 곧 이 세상에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참 복잡해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 머리 나쁜 사람 잘 모릅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피는 생명이고 죄졌, 어떤 사람이 죄졌다. 그렇게 개념이 생명 들어가죠. 피 나오지요. 생명, 피, 죄.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 가지가 상관없는 개념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안, 이게 안 맞다는 서로 관계 없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있느냐? 죄 졌으면 너 죽어야 돼. 그, 저, TV 갖다 도로 물을 주면 안 됩니까? 죽는데, 이게 죽은 놈, TV 한참 들어가서 죽은 놈이 살아나는가? 죄 졌 놈은 죽어야 돼. 따라서 물건을 보상한다고 죽은 놈이 살 수는 없어.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생명이 복원돼야 돼. 근데 생명을 하는 것은 뭐, 이, 안쪽 뭐 생명 어디야? 여기 나왔다. 이러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 하는 것은 피에 있다는 거죠. 피가 동원되어서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다시 생명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체 흐르는, 이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참, 이제, 우울하는 문제, 우울한 문제가 이거. 이, 이러한, 그, 저, 이러한 이야기가 할 때,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아, 예, 목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 그, 저, 짐승이나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거 살, 관찰해보니까. 아, 이거 소용하고만 그, 죽을 때, 막, 피를 토하고 죽을 때, 하하, 맞아. 피를 토하니까, 펄펄 쌓였던 소가 넘어져 죽었다. 그러면 생명은 됐을까? 아, 피에 있겠구나. 피가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그건 생명이 빠져나오는 바로 간주하자. 짐승만 그러냐? 사람도 그렇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쏘는데, 피가 나오니까 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아마 옛날 사람들은 무지했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듯했어요 한 그것이 이제 내기에 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부터 이 과학 시대가 아니고 옛날 무지몽매했던 시대에 모든 환경을 모든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할 때 그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용어 개념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죄 지은 것은 감옥소 가야 되지 뭐 피, 예수 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해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 피라는 것이요. 십자가 피가 엄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그것은 과거든 미래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일관된 있게 그 피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서 내 피는 너희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아차아차차 내가 참 말 받들었다. 지금은 내 피가 생명이지만 앞으로 2000년 후에는 피가 생명이 아니고 너희도 돈이 생명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으면 그때는 피가 새 언약이지만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새 언약이구나 뭐 이래야 하겠는데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는구나 이래야 되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했다고 했거든요. 피 그 언약은 완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이라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만 밀어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심 중심가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하면 그 언약의 피가 모든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월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죄를 씻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봐도 7장에 봐도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된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치게 했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외쳐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오직 언약의 피가 그게 전부 끝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피로서 죄를 씻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또 보기에 가만히 보면 성경이 상당히 좀 어렵죠. 상식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는데 그 창세기 쳐 죽이고 난 뒤에 그때 창세기 그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아주 요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참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는, 여기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못 들으신 분 다시 읽겠습니다.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상당히 이 말을 만약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다면 동아일보 다 끊어봅니다. 동아일보는 이게 만화책이구나. 동아일보는 이게 반지의 재앙이지. 이게 사실을 하는 이게 신문이냐고. 땅이 어떻게 호소를 하며?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호소해야지 왜 피소리가 호소를 하느냐 말이야. 만약에 땅이 피를 머금어서 이 땅에 이 땅 가면 안 되죠. 땅은 목소리 굵어지. 이 땅은 이래죠. 이제 이 땅이 죄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나는 이제부터는 저주를 퍼볼 거야라고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이 땅이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게 되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죠. 땅이. 이 지구는요, 멘탈과 그의 지각, 그 원액, 진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 마그마의 온도 식어진 정도에 있어서 그 암석이 다 달라요. 그 주로 성분이 SiO2 규소지대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각이 살아있다. 여러분, 혹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을 어디가 땅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1978년에 러버둑이라는 그런 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뭐냐, 가이아 이론에 관해서, 가이아 이론. 그게 뭐냐면, 모든 지구는, 지구의 동식물과 이거는 모든 지구는, 이 지각은 모두 하나의 움직이고 변화되고 살아있는 생명체다 하는 이론을 했습니다. 그게 가이아 이론이라는 그거 하고 난 뒤에 히트 쳤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막 책이 막 팔려고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건든다는 것은 이 거대한, 그 거대한 괴물의 콧잔당을 건드는 그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이 문어 한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어 다리를 하나 건드리시면 가만히 있는 몸이 누가 내 다리 건드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땅을 이렇게 한번 툭 건드려보면 땅이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개념은 옛날 고대 신화나 그거는 전설의 고향 충수남도 보령군에서 뭐 나왔던 뭐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 가이아 이론, 그 과학자 러브룩이라는 사람의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요, 그냥 변하고 움직인다고 같이 공생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어떤 법칙하에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땅은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뜻에서 살아있습니다. 땅에 만약에 땅은 하나님 건데 땅에 죄가 묻어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땅이 문제이고 죄가 문제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거기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손대해가지고 작살내버립니다. 그 작살낸 것이 바로 창세기 5장 끝에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뭔 뜻이냐면 땅을 안식해야겠다는 말이에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땅을 완전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에 준해서 그 저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미시나오시 하는 거예요. 미시나오시. 군대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미시나오시 물청소 하는 거예요. 물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땅이라고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장치를 했어요. 그 노아라는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물로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냥 절거 쳐다보지 말고 창세기 5장 29절에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유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부시고 이 원칙이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아를 마련해서 완전히 그 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정상화시키는데 그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가 착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노아든 누구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창세기 8장 3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한테 기대 걸어서 저주 퍼부고 그런 일은 이제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정결한 짐승과 새를 드릴 때 하나님은 깨끗한 정결한 짐승과 새를 받아서 그래서 그 받은 덕분으로 선이든 악이든 심지어 그 예수 안 믿는 세종대왕이든 예수 안 믿는 강감차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동안 계속 퍼부어주고 왔던 거예요. 이걸 자연언약이라 하는데 그 잘못된 말이고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노아 주신 노아에게 하신 약속에 의해서 무지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범죄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전부 다 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하고 맺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는 고통도 없이 죽고 튼튼하고 배티 나가 죽고 뭐 배 나온 사람도 걱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편에 나와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로 힘들게 죽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고통도 없이 어떤 후회감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그래 나 죽을란다 그래 지옥 시큰 구경해보자 이런 식으로 장담하면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때부터 새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피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물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사실은 노아든 누구든 다 사실은 물에 빠져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인하여 자기 은혜를 인하여 지금 생명이 살아있다. 따라서 언놈이든 간에 내가 살아준 생명을 네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서 피를 흘리면 내가 은혜에 대한 모도로 간주해서 그 대신 너의 피를 생명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다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작용하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만 잘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만한 토대와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피라는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저 먹지 말아요. 그저 먹더라도 은혜, 그저 받았다는 은혜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지옥 갑니까? 그저 주신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짓밟고 모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데 그 생명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망각한 사람은 그런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땅에 관한 은혜만 지금 노아 은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땅과 상관없이 땅과 하늘과 상관없이 영생 하늘에 어떻게 변하든 땅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늘도 은퇴하고 땅도 은퇴할 때 영원히 존속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은혜는 오직 노아 언약도 안 되고 모세 언약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만 받는 자에게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이 깨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어떤 난리가 터지다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물이 피되게 했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너희들 자신의 자력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름이 곧 전 세계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물에서부터 건진받은 것이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단, 그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사형제도 없애야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단,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는 사람을 꼭 죽여야 됩니다. 안식일에 남아한 사람 죽이라 했지요. 부모에게 저주한 사람 죽이라 했지요. 무당과 한 사람 죽이라 했지요. 뭐 간통한 사람 죽이라 했지요. 모세 언약에 보면 죽이라 무지. 막는, 분명히 시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무수한 사람이 죽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손대지만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말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인간 손에서 떠났다는 거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죽을 생명과 살 생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피로 영생의 죄를 씻음 받지를 못한 사람은 산 것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질이 못났고 몸배웠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직업과 최고의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 저희입니다.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탐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모독하고 그 은혜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떡칠 하면서 평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왜 흘리는지, 왜 피의 희감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지,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생명을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셨는지 이제는 그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머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